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말하자면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고, 그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별과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이제 룻기가 되고요. 그 사사 시대의 마무리 하면 이상한데, 다른 마무리라는 게그 어두운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깨져 없어지는 게 마무리예요. 말하자면 그 어두운 시대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일으켜 가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마무리를 누가 하느냐? 파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 때문에 파괴되는 건 아니니까요. 건축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초는 사무엘이 놓습니다. 혹은 그 엄마라고 해도 되겠죠. 한나나 사무엘이 새로 기초를 놓는데, 그런 그 완전히 막 결정적으로 허물어버린 사람은요. 사사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였는데 결정타를 날려서 완전히 허무는 사람 누구예요, 그럼? 사무엘의 아들요? 엘리죠. 맞아요. 엘리 제사장하고 그 아들들이 결국은 이 어두웠던 시대를 완전히 마무리,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래서 완전히 막을 내리고 그터 위에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사시대를 말할 때는 사사기만이 사사시대가 아니에요. 사사기 뒤에 붙어 있는 그 룻기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의 앞부분, 한 6장까지 부분도 어디에 포함시켜야 되냐면, 사사시대에 포함시켜 놓는 것이 옳다고 봐야 합니다. 대강고 역사 구분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사사시대가 한 400년 정도 이어졌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400년이란 세월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사람들이 늘 배반하고 하나님 버리고 징계 받았다가 또 회복하고 이걸 계속 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한 400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뭐 사람 찾을 거 있나요? 얘가 안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뭐 두산 넣는 사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떨고 다시 놓기를 하고 새로 시작해 버리면 간단할 건데 웃는 사람은 좀 배운 사람입니다. 두산 안 배운 사람은 장난인지 잘 모르는데. 그럼 하나님 알아서 새로 해버리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꼭 사람을 찾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이 일을 이룰까 하고 찾아본 그 사람이 누구예요? 뭐 사무엘이라 해도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요, 그게 한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시작하는데 사무엘이라는 이 신실한 아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낼 건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주목한 사람이 한나더라는 거죠. 아니, 그럼 한나는 어떤 여자예요? 어떤 여자요? 자, 한나 어떤 여자입니까? 평범한 여자예요? 그럼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자기하고 좀 닮았다, 그 말이죠? 아들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어디 뭐 한나뿐이겠어요? 한이 많은 여자. 그것도 기도하는 여자하고 비슷해요? 예.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아닌데, 그건 잘못됐다. 남편 사랑 못 받은 여자는 아니에요. 그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 보고. 열나들보다 나은 남편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 아들 없다고 그렇게 그러냐. 그말 맞아요? 열아들보다 나은 남편, 맞아요? 아니면 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남편이 열나들보다 나아야 되지. 왜 아니라고 하니 그건 문제가 있어요, 확실하게. 근데 뭐 현실적으로 남편 보고 열나들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남편도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면 첩을 아예 두질 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말은 그리 해야 됩니다. 그게 위로가 되었나요? 이거 자꾸 길게 할 생각은 없는데 자꾸 옆으로 꼬리를 빼서. 그러나 어쨌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남편이 진실하게 사랑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아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들어온 이 첩이 몹시 괴롭혔죠. 뭐 이게 어느 정도 괴롭힘이 될는지는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전에 오는 이야기나 남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몹시 괴로운 게 맞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이 생겼으면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쭉 종합을 하면 뭐한 여자요? 하나님을 믿는 여자. 그 한나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가 뭐 있나요?
아이들 낳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뭐 그거 빼놓고라도 우리 다 아이 못 낳으면 여기서 기도 안 할 사람 있어요? 이 정도 상황 되면 기도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단순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뭐 신실하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요, 그럴 만한 근거가 또 있느냐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가령 그 사무엘상 1장에서 그런 걸 찾아본다면요, 몇 가지 드러납니다. 기도 참 열심히 했다는 건 확실하죠. 기도 오래 하면 뭐가 힘들어요? 기도를 오래 하면 힘든 부분이 뭡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지.
얼만큼 오래 하네.
그렇죠.
예? 오래되면 기준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엘리제상이 눈이 멀었다 해도 술 취한 사람하고 기도한 사람하고 분간할 수 없는 거는 제가 꼭 엘리제상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못이죠. 근데 문제는 한나가요. 뭐 눈이 좀 어두운 영감님이 보기에 분간이 잘 안 될 만큼. 왜 그렇게 됐는데요? 기도를 오래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오래 하면요, 피곤 나고, 목도 가고, 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지,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기도하는 건지, 미친 건지, 분간도 잘 안 될 정도 같으면, 참, 열심히 오래 했다는 뜻이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 엘리 제사장이 무능하기로 이미 찍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란 말을 듣고요. 돌아갔어요? 가가 어떻게 되는데요? 얼굴에 수색이, 걱정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이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능한 제사장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으로 듣고 돌아가서 걱정 하나 안 하고 있었더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본문에 안 나타나는 것도 하나를 영문대 두면, 그 저게 누구하고 비교가 되느냐 하면요, 그 앞에 나왔던 미가 선지자의 엄마 있죠. 은 1200개를 잃어버렸다가 그걸 찾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착한 아들, 무슨 아들요? 훔쳐갔다가 무서부가 도로내 나온 그 아들 보고 아이고 우리 착한 아들, 그래가지고 그 감사헌금을 어디가가 했어요? 자기 집에 신상 만들었잖아요. 레위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와 같은 동네 살아요. 그때 지명 유심히 받으세요. 제가 그랬는데. 같은 곳에 살면서, 같은 곳에 살면서 이 두 사람이 대수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한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형편에서 그냥 기도하는 일에 볼 게 아니고, 그 당시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하나님 생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그 시절에 어떤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원통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애기 못 낳고 뭐 하면 당연히 기도하지 이런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물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할 때에 누가 적절할까 싶어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계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셔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필요했더라 하는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좀 맡겨야 되겠다. 누굴 찾아서 일시킬까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요. 바보 충치만 데려다가 쓰시나요? 바보 충치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른 인물은요. 모세, 바울, 다니엘, 다윗, 이 바보 충치들 아닙니다. 잘못했다가 아들 전부 바보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대학교 선생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한나는 뭐가 준비됐는데요? 제일 먼저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답이겠는데, 적어도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걸 조금만 바꿔보면,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을 빌리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근데 그럼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능력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신다라는 느낌이 성경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 꼭 좀 맡겨야 되는데 저게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가난치 않다. 그러면요? 능력은 있는데 일은 할 만한데 저게 마음이 좀 가난치가 않다. 그러면요? 가난하게 만들어집니다. 답변 정말 잘하십니다. 보세요. 그럼 모세가 얼만큼 많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광야로 내몰아가 40년을요? 이건 애굽의 왕자로 있던 사람이 40년을요? 광야 목동생활요? 이게 얼마나 낮춘 건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승승장구에서 거의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육군 참모 총장쯤 갔다가 거기서부터 내리쫓기가 되고 10수년을요 목숨에 경각이 달렸다고 할 만큼 쫓겨다녔잖아요. 바울은요, 잘 모르실 텐데. 네? 당대 최고의 인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위대한 바울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 그거 오해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로 바울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성에서 유력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이기고 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설치니까, 야, 이래가 안 되겠다. 바울 좀 자제시켜라.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고향에 보내버렸습니다. 고향 다소에서요. 근데 고향에 가서 다시 등장하기까지가 얼마나 걸렸는지가 분명치 않은데, 대강 연도표를 작성해보면 적어도 10수년을요 고향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묻혀있는 사람을 누가 불러내죠? 이건 이제 또 사도행전에 바삭해야 다시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쉬워요. 누가 불러냈죠? 바나바가 불러내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아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헬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생각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고향을 찾아가요. 다소에 가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가자. 그래 불러내가지고 둘이서 안디옥교회를 섬기는데, 그때까지도 사울입니다. 근데 언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 이상하게 우리가 자꾸 이제 워낙 그, 뭐, 설교하거나 이거 할 때는 참 좋아서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되고. 그거 꼭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 생각을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안디옥에서 둘이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때도 사울이에요, 여전히. 근데 성령의 명의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을 따로 떼가지고 선교사로 세웁니다. 선교지로 나갈 때 그걸 보면 거기서부터 이러냐? 바울이라고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란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뭐 굳이 말하자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은 양쪽에 다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 이름이 둘이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큽니다. 옛날에 그 조 다윈 목사, 용기면 용기지, 다윗이 뭐야. 개인적으로 제가 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조용기 하는 건 쉬운데요. 외국에 나가서 조용기 하면 또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 뭡니까, 국외용 이름 조 다윗 나가면 조 데이빗 이카죠? 데이빗 족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내에 들어오면요? 조용기.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국을 들락거리는 두 문화에 걸쳐서 살아야 될 상황이 되면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 바울 카는 표현이 아까 그리스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 사울은 사실 이스라엘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선교 나갈 때 그때 많이 썼던 이름이, 그때부터 쓴 이름이 바울이 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뭐 바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즉시로 다시 그렇게 간 게 아니고요. 자, 고향에 파묻혀서 십수년을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 쓰시더라도 그로 하여금 그렇게 낮추게 하셔서 쓰신다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믿고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일은 없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애통한 사람을 불러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한나의 사건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한나가 아들 달라고 울부짖어 기도를 하고 같이 열심히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받아들고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건 지난주에 얼핏 얘기 좀 다 했으니까요. 오늘은 간략하게 지나갑니다. 아들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2장인데 가장 큰 특징은요, 아들에 대한 응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 같은 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요, 목사는 안 시키고. 정말 똑똑하고 잘난 아들 같으면 목사 시킬 마음 별로 없어요. 어디로 보내요? 네? 교수 시켜요? 아이, 집도 꿈이 약하다. 교수가 돈 안 된대. 예? 법관 시켜요? 법관도 그러사한데, 그것도 돈은 좀 잘 안 돼. 자, 웃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보세요. 아들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에 관한 얘기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얘기로만 돼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 얘기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문제가 전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죽이셔도 감사하고 살리셔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에 깨끗이 순종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 했는데 아들 하나 얻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나의 요구는 하나님을, 아니 아들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나가 받은 건 그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그 주신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요구한 것을 들어준 것은 사무엘인데 거기다가 보너스를 좀 더 붙여주셨네, 그죠? 보너스가 너무 커요. 달라는 것은 아들 하나였는데 거기에 또 붙여진 보너스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부해도 감사.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된 사람이 성경에 도로도로 나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예? 욥요? 욥이 뭐 그렇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뭐. 예? 바울이 1번이 나오나? 1번은 하박국일 텐데요.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뭐 하는 거 알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 감사합니다. 왜요? 하박국이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그거 하나면 있든 없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 그것을 또 잘 표현한 사람이 바울이고요. 이 사람들의 원조가 한나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고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기억을 할 필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그거는 제쳐놓고 한나가 추가로 받은 복이 뭡니까 하면 곧이 나오는 아들 셋과 딸 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걸 조금 놓친 그런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이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가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사무엘 상하가 원래 나뉜 책이 아니고요, 한 권입니다. 원래 한 권입니다. 그럼 사무엘 상하는 누가 기록했겠어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무엘은 이상하게요, 사무엘 상 25장 시작할 때 보면 사무엘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가면 아예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우스개 모양으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해요. 사무엘 하에는요, 아 사무엘이 없어요. 다윗 얘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는요, 다윗도 또 헷갈리지 마셔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나요? 열왕기 하지 마셔요. 열왕기에는 다윗 얘기 안 나옵니다. 다윗 얘기는 사무엘 뭐 하라고만 하기도 곤란해요. 상부터 시작해서 하까지 이어지면서 그게 전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걸 사무엘 상하라고 그럴까요? 그 기초를 놓은 인물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걸 사무엘 상하라고 합니다. 시대 구분이나 내용은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 상하는 무슨 얘긴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셨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중심 내용입니다. 누구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입니다. 근데 다윗의 나라는 그냥 또 다윗의 나라 그러지 마셔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죠? 다윗의 자손, 이러죠? 아,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모세의 자손이나 뭐, 이래 말 안 하고, 모세나 아브라함 다 적혀놓고, 왜 다윗의 자손이냐고 그러나요?
광야에서 그랬었어요.
예? 광야에서. 아,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니, 광야에서 끊기고 다시 시작하는.
광야에서 끊어졌다고요? 어느 광야요?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래요? 다윗의 후손 중에는 다른 민족 없나? 별로 없긴 없을 것 같으네. 맞을 듯한데, 맞을 듯한데 이러면 안 돼. 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모세나 다윗에게 준 이 약속들이 전부 이어져 갑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다윗 때 내려와서 좀 구체화됩니다. 구체화되는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위가 영원하리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의 나라는요 망합니다. 사라져요. 결국 거기에 말하는 다윗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때에 와서 처음으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정벌를 합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예표로 주어진 것이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맞나 모르겠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 때 그 의미는요, 이 땅에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이게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표현 바꾸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왕으로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땅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기초를 쌓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건 단순한 그 다윗의 고 한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기초를 쌓은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길을 얘기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했던 그 요한의 역할이 이 시대에서는요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다음에 이 큰일, 다윗의 나라 이게 아닙니다. 크게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더라. 이게 사무엘의 역할, 사무엘이 어떤 맡은 역할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나라를 통해서 이루셨더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기존의 나라는 안 되겠다, 이래는 안 되겠다, 그걸 허물어야 하겠다고 생각할 때 그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엘리와 그 아들들이거든요. 엘리의 죄가 뭡니까? 자식을 똑바로 안 키워서요? 자식을 똑바로 키운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은데, 똑바로 키우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은 게 그게 좀 문제가 되죠. 아이들 책망하고 야단 쳐야 할 때 그걸 못 해내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책망할 때 책망해야지.
책망할 때 책망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할 정도로 그러면 너무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히 답을 안 한다는 거는요, 성경을 잘 안 읽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할 때 딱 쓰신 표현이 있어요. 네? 아들보다?
아들보다.
네? 예, 어디 저거 있어요. 29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할 때 쓰신 표현 중에 요 말이 딱 나오거든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랬다가는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라도 아들들에게 책망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너무 착했어, 다 맞는 말입니다. 아들을 책망하지 않은 거 다 맞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는가 하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마워. 갑자기 잊어버렸죠. 저 우리 교회에 어느 여집사가 천사 소리를 가끔 듣거든요. 우선 천사 소리 들으려면요, 몸이 좀 약해야 돼요. 뚱뚱한 천사는 곤란해. 그런 천사가 하늘을 날다가 잘못해가 떨어지면 여러 사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선 아주 바짝 말라가 약해 보여야 하고, 또 말도 거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연극을 할 때 천사 역을 맡겨놓으면 야 되게 어울린다 싶어요. 그런데요, 애들 야단치는데요, 우와 놀랬습니다. 무섭도록 몰아치더라고요. 야, 천사인 줄 알았는데 무서운 천사네. 누구냐고요? 알기 어려워요. 평소에 절대 그런 모습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붙들어가 야단칠 때 보면 야 무섭겠지, 잘한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무섭게 군기 잡아 놓은 놈을 내가 끌고 가지고요 벽에 가다 놓고 또 패버렸죠. 잘했어요. 그 놈이 오늘 포항공대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그 어느 정도냐면 그 생이 붙들어가 화장실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아따 벽에 뭐라 하더라고요. 그만하면 왜 야는데 그렇게 무섭도록 혼을 내고 야간을 쳤는데도 그래도 또 부족하네. 그 다음 내 차례. 전 막 고함 안 지른다. 내가 가지 딱 끌고 가서 형이 쪽 해버려 그냥. 저 아버지하고 내가 싸우고 이기니까요. 그렇게 붙들어가지고 난리를 쳐가면서 키운 애거든요. 또 조금 별나긴 별나요. 좀 별난 정도가 아니고 많이 별나요. 근데 교회 안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안 되겠다 싶으면요, 그렇게라도 휘둘러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든 교회든요, 이제는 그게 어려워져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참 좋은데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이 그냥 가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고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야 될 이런 상황까지 가면 무섭도록 징계를 책망을 해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이 시대의 마무리를 그렇게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죄를 짓느냐 하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짓습니다. 이 엘리 아들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이걸 무시하고 저가 먼저 손대는 거죠. 간이 많이 큽니다. 간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하고 이게 또 문제를 드러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 악하기로 쓰니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장 노릇 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옛날에 사사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절을 하겠지만 장로가 교회에서 돈을 들고 도망갈 수 있어요? 네?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가시더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는 게 아니고 날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싶은데요. 심심찮게 그런 소문을 들어요. 아니 포항에도 있고요. 아니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그러는.
목사님도 그래요.
세상에 지금 어디서
거기나 여기 이 제사장들 엘리 아들들이 하는 짓이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냔 말이야. 그런데
제가 사사시대니까 인적으로 살았던 집이잖아.
네.
우리 제사장님들도
제사장들도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이 모양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런 시대인데, 오늘날, 뭐, 난 장로만 얘기하려고 했지, 목사도 그러던데요. 별 할 말이 없는데, 비장파단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수해서 세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막, 몇 목사가 잘못하거나 몇몇 장로가 잘못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지금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얘기가 한두 건이 아니고요.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떡하죠?
아니, 이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기대해야 돼? 제일 좋은 답을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아,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목사들이 돌아오고. 참 공부 실컷 하고 난 다음에 공부했던 걸 갖고 답을 턱걸덕 해야 아 이게 참 잘했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
우리는 그냥
뭐 다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할 일 별로 없네 그죠? 아 최근에 제가 집사 시절에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좀 괜찮더만은요. 신임자 명색이 강도사고 목사 될 거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돼요. 빨리 들어와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몹시 마음이 상해가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제가 그래서 우리 집안을 겁을 냅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가 싶어. 당신 잘못 때문에 해가지고 마음이 무거운데 딴 사람들이 크게 잘못해가지고 다 무채뿌다. 왜 이래 가려우면 전 잘하는 게 전 가려우면 안 끌고요. 그냥 파스 뿌려버려요. 파스가 화끈화끈하다 보면요. 가려운 거는 사라져버리거든요. 제 피부가 좀 질이 안 좋은지 어지간히 파스 같은 거 뿌려도 까딱없습니다. 목이 물어도 표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파스 확 뿌려보면 화끈화끈하면 가려움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애미긴 거는 가려움 정도고요. 저 어느 목사님이 뭔 차가 또 장로님이 어째가지고 그게 깨질라 한다더라. 이거는 이제 불로 확 뒤집은기니까 가려운 건 안 뿌다니죠.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접어둡시다. 우린 그럼 어떡하냐 그 말이죠.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나까지 포함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답은 한나가 되고 루시 되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내가 일러가지고 이거 뭐 목사들 뒤집고 장모 뒤집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회 자체를 뒤집어보겠다. 그렇게 큰 꿈 품지 말고요. 내가 한나가 되고 내가 루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실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시더라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 한편으로는 몹시 가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죠 심판하시겠죠 하고 그냥 알거나 막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프긴 아파요. 아픈데 이 사사시대가 마무리 지어가는 걸 보면 그 시대가 변해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여인이 전부요 훗날 이어질 다윗의 나라하고 이미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더라. 그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런 아픔들을 보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한나가 되고 내가 루시 되어서 하나님에 달리는 것. 이것이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요.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어떻게 루시 되느냐. 아파하세요. 또 그 아픔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엘리와 이 아들들은 엄청난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사사시대가 흐려서 막을 내려버립니다.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는 이때를 가리켜서 그 표현 중에 하나 괜찮은 게 이카봇 시대라고 합니다. 이카봇. 이카봇이 누구죠? 이런 건 뭐 퀴즈에도 얼마든지 나올 만한 예지니까 자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카봇이에요. 손자. 그 죽으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처음에 뭐라고 지었나요? 그 5장, 4장 끝인가요?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에서 붙여진 아들 이름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이카봇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해 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이 싸우러 갔습니다. 잘 안 됐거든요. 싸움에 자꾸 이기지 못하고 자꾸 지니까 생각해낸 게 언약궤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은약계를 앞세우고 싸우러 간 겁니다. 왜 은약계를 가져올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 생각이요. 언제요?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할 때 항상 선두에 은약계를 세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겼거든요. 그 얘기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한 400년 전 이야기죠. 400년이 먼 때예요? 가까운 때예요? 전 지금 우리나라에서 400년 전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 초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리 했다더라. 그 생각을 해내고 가오느라 이제 이래 된 거죠. 그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이겼다더라.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법궤가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은 사기 충천해지고요. 그 함성이 블레셋 군대에 들렸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듣고 저게 웬일이냐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단다. 그 말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겁먹었죠. 아이고 죽었다. 그거 보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이겼던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었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겁을 집어먹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겁을 집어먹었으면 붙어버리면 웬만하면 이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한 말이 뭔가 하니까 아 이제 우린 졌다. 그런데 이래져도 죽고 저래져도 죽을 거니까 그 다음에요. 그 도망갔던 적인데 에라이마 한번 붙어나 보고 죽자 이래서 붙어본 겁니다. 그래 붙었더니요 이스라엘이 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법궤가 효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경우에 법궤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줬으니까 없죠.
없어요. 이 궤가 왜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엔 아주 왜 고마운데, 그게?
저, 이겼어. 오히려 사기 충천됐잖아요. 단합해갖고, 죽기 살기 싸우잖아요.
이게 또 이상한, 이건 좀 이상하다. 어쨌거나 이스라엘부터 봅시다. 이 벗게 효력이 지금 전혀 없어 버렸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효력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있어야 되는데요. 400년 전에 그렇게 위력이 충만했던 법궤가 이 순간에는 왜 이렇게 위력이 없어요? 이런 답을 잘해야 나중에 이제 그 수능의 점수가 잘 나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태교 이런 태교예요. 머리를 자꾸 써야 나중에 아이가 머리를 써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때라서 그런가요?
옛날에는, 옛날에도 언약궤만 두고 댕겼는데. 그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 말이야. 옛날에는 그 안에 하나님 계셨나요?
나오신 건데
지금 하시는 답들이 거의 맞아요. 맞는데 이제 요는 그 어떻게 정돈을 잘 하느냐 그 문제인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마음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그거 다 손댈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닌가요? 자기 소견대로. 베냐민 집사하고 열한 집사하고 싸우는 것 같이 하나님 더불었지만 가라 하셨는데도 졌잖아요. 그 베냐민 집사한테. 그런 것 같이 자기.
아, 뭐 또 사기까지 동원해야. 그냥 간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와서 가면 이길 것이다 하고 가져왔던 이 생각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잘못이냐 그 말이죠.
우상이니까 그걸
하나요. 에?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우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라처럼 이렇게 그런 우상을 세웠듯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옛날 400년 전에도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모시고 다녔는데요. 글쎄,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왜 잘못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법궤여야죠. 하나님이 이미 떠난 법궤를 가지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법궤 가지고. 아,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하고 법궤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그렇죠. 중요한 거는 법궤가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재 계시는 표로서 준 것이 법궤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요사 시대에는 이 법궤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 아니 하나님 그 자체로서의 법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법궤 그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뭐 못된 짓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상태에서 법궤만 들고 뛰어나갔으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 보시기에 맞습니다. 아까 우상 가셨는데요.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없는데 이걸 마치 위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인 것으로 여기면 그때는 이스라엘에게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인 줄 알고 들고 나갔는데 그거 나중에 보니 우상이더라. 요새 그런 거 없어요? 많아요. 어느 교회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게 그런 거죠? 그냥 큰일 난데.
그런데 그럴 때 속옷자가 많잖아요. 가차운 동네에서는 우리 옛날에 성주신내가도 거기서 미사드리고 무슨 결 무슨 우물 뭐.
그 너무 멀리 갔다. 가차운 동네가 이거 그거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우상한 아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가만 보면 그게 우상처럼 돼버린. 하나님도 없는 그 열심 가는 게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경계해야 합니다. 제일 쉬운 게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뤘다고 말할 때 이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래 기도 하나 이뤘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누가 물어요? 야, 몇 시간 했는데? 한 10시간 했지? 요시. 제가 11시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
예. 새벽 기도 열심히 내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열심에 따른 거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먼저냐는 거는요, 이게 참 분간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유혹 많이 받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까 교회가 부흥 되는 거지. 이때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 아닙니까?
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만과 거의 뭐 이퀄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늘 뭐냐면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아니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 마음이 늘 우리에게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지. 제가 열심히 외우는 구절 속에 그게 하나 들어가도 참 감사한데요. 너희가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 때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부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신명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 내가 돈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를 이루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 뭐 내가 열심히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말라고. 이게 참 묘하지만 이게 성경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법궤 그 자체가 위력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받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위력 있는 것이죠. 교회만 간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는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 같으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것만 봐서 될 일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위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괴를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괴를 무능한 거, 별 위력도 없는 거 이렇게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괴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이게 블레셋 사람에게 위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지역을 숙대밭 만드는 겁니다. 이 법궤가요. 처음에 가져가가지고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놨거든요. 뭐라 가면서 갖다 놨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아니, 없어요.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 다곤 신당 앞에 다 갖다 놓고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해 보세요. 뭐라 그랬겠어요? 다곤신이시여. 시선은 제가 띌게요. 다곤신이시여. 그 다음 뭐라 그랬겠어요?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다곤신이시여. 그 다음. 감사하는 그건 당연하고. 다곤신이시여, 뭐, 이름이, 높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요, 이 법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했을 거냐, 그 얘기입니다. 뭐, 저들의 신은요,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왔나이다. 뭐, 이리 안 하겠어요? 모셔왔거나 뭐, 그건 편 아닙니다. 다곤신이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왔나이다. 이런 거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의 모가지가 날아가고 발다리가 떨어져서 갑에 버거퍼져 있더란 말이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쭉 올려놨습니다. 그 이때 나가 보니까 또 자빠졌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문지방을 밟지 않더라. 문설주는 저게 기둥입니다. 그래요. 문지방을 절대 밟지 않았더라. 아,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야들아, 그 문지방에 앉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닐까라고. 나는 뭐가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는 거. 참구나, 하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세월이 지나가면요, 블레셋 아이들이 문지방에 덧글서 앉으면요, 어른들이, 야, 야, 이거 앉으면 앉지 마! 이럴 거네. 왜 앉으면 안 되는데요? 옛날에, 또, 또 어리석은 꼬시는 질문인데 그 꼬시 키가지고 절대로 옛날 여호와의 신을 잡아왔더니 우리 신이 거기 엎어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앉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지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 창피하게. 대신에 우리나라 사회가 배워갈 걸 거꾸로 거기 앉으면 복 나간다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니 지방이 아마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자녀들에게 말할 때는요 우리 신이 엎어져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우리 신 그거 창피하잖아. 아니 그래 안 해요. 그래가 여도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요 그 저기 블레셋은 그 5개 연합도시 국가입니다. 그 돌아가면서 왕노릇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올리면 안 되겠다 가져가라. 가져갔더니 거기가 숙대밭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 다들 또 가져갑니다. 거기가 또 숙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마치 폭탄 돌리기 비슷해요. 가는 데마다 그래가 도저히 이래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가서는 위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전쟁 때는 아무 효력이 없었는데요. 그 나가는 거 왜 그렇게 위력이 있어요? 나머지 자식이 그 집 부모를 더 잘 알아요? 이 경우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 법궤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사장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짓을 했거든요. 단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요. 단순한 하나님의 괴짝으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셔가가지고 다곤신 앞에 딱 갖다 놓고요. 문제는 다곤신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 떨어지는 재앙이요. 이 신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 그 돌리고 그랬단 말이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위력 다 없어져 버렸는데 대신에 블레셋은 이것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위력을 떨쳐버립니다. 참 재미난 현상인데 잘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법궤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그 돌아오는 장면은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 수레에 싣고 그 다음 또 뭐합니까? 그 대목은 여러분들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설교 중에는 제가 참 저렇게 설교해서 되나 싶은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주로 제목은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 뭐 이런 설교입니다. 뭐 어떤 얘기인지는 저거는 안 할랍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자 했던 것은 자기들에게 내려온 이 재앙이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때문이냐 이걸 확인해 보려고 소에다가 괴를 실어 가지고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 한번 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지경으로 똑바로 가면 우리에게 내렸던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이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똑바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도록 만들어 놓고 실험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이 소가 이걸 끌고 이스라엘로 똑바로 갈 확률을 낮춥니다. 예를 들면요? 오르막길은 뭐 그게 원래 블레셋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실제로 지형이 오르막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서고 싶어서 서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있으니 갈 수 없고 그거 말고 엄마를 놔두고 송아지가 가요? 그 이상하다. 평소 저 알고는 계시는데 입력이 약간 이상하게 있는 거 멍에 메어보지 못한 소는 평소에 매든 소는 잘 메고 가지만 안 매든 소는요 멍에 씌우면 난리치죠. 옷 안 입으려고 하나 그 엎질이 비나 보세요. 막 화닥질 나가 난리치는 거 똑같은데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멍에 메이면 잘 안 갑니다. 그것도 맞아요. 아까 그 저 뭐라 그러세요? 어미 이상이 거꾸로 돼. 그러니까 다시요.
엄마 손을 보냈구나. 애를
놔두고. 애를 놔두고 엄마 손을 보냈는데 이 엄마 손은 점내기던 손입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요. 전나는 어미 소가 새끼를 떼놓고 간다는 게 이게 돼요? 야 둘이나 잘 모르겠다. 난 아는데. 젖 먹을 때가 되면요. 엄마 저절로 알아요. 전나는 소는 새끼 떼놓고 절대 못 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도록 새끼가 젖 먹어야 될 때 되면요. 엄마 저절로 아는데요. 뭐. 근데 하필이면 그 전나는 소에 새끼를 떼놔 놓고 실어 보내거든요. 새끼가 울고 있는데 엄마 갑니까? 안 가죠. 아니 요런 장치를 여러 개 써요. 그래서 도저히 못 가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느냐고 봤더니 이게 배선에서로 똑바로 가더라. 아 결국은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신 이 틀림없이 맞구나. 그러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법궤를 술에 실으면요. 그 나중에 비사건 아시죠? 법궤를 술에 실었더니 이게 소가 낚이는 바람에 그 붙잡다 간 사람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그걸 술에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소리가 곱게 가더라. 이런 이야기는 중요한 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위력 때문이냐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맞춰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법궤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버린 법궤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하나님인데 하나님 스스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조금 알기 어려운데 뭐. 그렇게 돌아온 법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법궤를 찾아다가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성전에 모셔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그동안에 이 법궤를 모셔놓았던 실로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블레셋이 이겼잖아요. 실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 그 법궤를 모셔두었던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이 실로라는 지명이 그 지명이 아니고 실로가 그 역할을 못 해냅니다. 지명이 다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궤가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도 그럼 어떡하는데? 이건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막 생략하고 지나갈 텐데요. 나중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부 좀 하셔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법궤가 나중에 제자리에 찾아갑니다. 누굴 통해서요? 다윗 때죠. 아까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려가고 뭐 한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때에 이 법궤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제자리에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이때와 다윗 그때가 시간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쯤 되겠는가? 이게 이제 시대를 조금 이래 해봐야 되는데 최소한도요. 최소한도 80년을 넘습니다. 말하자면 80년 이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법궤는 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쉽게 말하면요. 뒷골방에 그냥 처박아 두는 겁니다. 80년 이상을요. 그나마 실로에 계실 때는요. 이것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아예 취급도 안 하고 버려놓고 나더니 그래가 뺏겨버린 걸 하나님 스스로 돌아왔더니 그 다음요. 뒷방에다가 처박아가지고 80년을 그냥 그래 놨거든요. 그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을 모셔 내려가는 게 다윗 때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우사 사건을 보면서 우사가 너무 억울해요 하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우사도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동안 80년 동안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면서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참고 있었던 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왜 그렇게 폭발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개론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하면 자꾸 건너가는 게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자꾸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으면요 저 해답 찾을 때가 있으니까 관심을 좀 살짝 찾아보시고 공부 좀 하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온 이 법궤를 뒷방에다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따로 그 뒷방에다 넣어놓은 채 그냥 80년 흘러갑니다. 실로가 파괴됐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뺏기고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놓인 채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던 실로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법궤는 절대로 전쟁에 지지도 안 하고 적에게 침공받을 리도 없다고 단단히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요. 실로도 소용없고 법궤도 소용없다. 이 메시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또다시 한 4,500년쯤 흐른 후에 이스라엘은 이 잘못을 그대로 또 반복합니다. 그때는 뭘 생각하느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전인 이 예루살렘이 망할 리가 없다. 그 다음에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하고 하다가 절대로 아니다. 그 성전은 무너진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 선지자들이 경고의 경고를 거듭해도 이스라엘이 설정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입만 갖고 가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요. 성전요? 다 무너집니다. 이미 그 예를 여기서 보여주셨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지만 그건 같습니다. 세월 지나서 그게 다시 회복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죠. 거기에 다시 성전을 세우죠. 예수님 때 보세요. 또 그런다니까요. 예수님 때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시는 그 죄목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고발한 죄목 중에 하나가 이상 하나 있죠. 무슨 죄입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고 뭐 어떡하는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 죄 중에 하나는요. 성전 모독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진다든가 무엇을 하는 거 이거는요. 성전 모독죄인데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 거대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하나님 떠나간 이후에 성전은요. 아, 무너진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성전 모독죄에 걸리는 겁니다. 본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1차로 포로 잡혀갈 때 다 무너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와 그 생각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거듭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는요 법궤에 성경 건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은 거의 떠나간 듯한 듯 이렇게 세월이 또 많이 흘러갑니다. 그 7장인가 보시는군요. 7장 2절에요. 괴가 기랏 이아림에 들어간 여기 이제 아비나답의 집인데요. 여기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 구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거기 가서 얼마나 있었나요? 하면 20년 간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20년 가는 거 이 구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입니다. 그 20년 가는 사람은 가끔 만났는데요. 아,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치가 않아요. 여기 20년이란 블레셋의 포로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이 그 앞에서 벗어나기까지 20년. 그러나 그 앞에서 벗어나도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20년을 법궤가 돌아오는 기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 문맥은 그 사무엘이 다시 제대로 등장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느니 사느니 끙끙대는 기간 20년. 그렇게 20년쯤 흘러가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서 마음이 돌아선단 말이죠. 벌써 이 이야기는 사사기 얘기잖아요. 사사기가 똑같은 겁니다. 20년이 다시 지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할 그때에 사무엘이 다시 사사의 역할을 사사 역할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20년 동안 그럼 사무엘은 뭐 했을까요? 아, 그게 참 궁금해요. 성경에 아무 기록 없습니다. 보세요. 성전에서 자라났고 한때는 사무엘의 말이 굉장히 위력이 있어가지고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칭송하고 이랬었는데 블레셋에서 침공을 받아서 자 법궤도 사라졌죠. 실로는 완전히 파괴되어버렸죠. 사무엘은요. 집으로 돌아가서 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20년을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 20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고 민족을 다시 살리자 이런 분위기가 돌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가 되는 거죠. 미스바 성회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20년이나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시작이 되냔 말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 성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단을 쌓고 그래서 그 사무엘을 중심으로요 블레셋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자유를 평화를 회복합니다. 요거는 그대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평화를 찾고 뭐 평화는 세월이 제법 흘러가죠. 이게 얼마나 흘러가는지 또 모르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이게 또 사사치고 시원찮아요. 그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한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7장 13절쯤 되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뭐 또 세월 변하고 일이 잘 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는데 그 얘기는 이제 저 앞에서 한번 했으니까 오늘은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 주로 누구 잘못이냐니까 제사장이나 사사들의 잘못에서 비롯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지도자, 특별히 목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기도나 요구조차도요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현 목사나 교회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목사나 장로님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막 우여곡절 끝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그러나 그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거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지만 백성들이 한사코 졸라대면 하나님도 들어주셔요. 근데 그렇게 들어준 기도는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읽으면서요 되게 네.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사울이 왕됐을 때 하나님이 그 기분 나쁘다는 걸 표현을 내셨잖아요.
네.
이렇게 그걸 보면서도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한참 드리고 있고 뭔가를 요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휴 적당히 그냥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자식 교육을 그리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염두에 두세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기도시키면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아니 맨날 저 해보고 달보고 절하던 사람 산에 가서 단신형 보고 빌던 사람 교회 와서 교회 나왔다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기도시키면 뭐 기도하겠어요? 비는 기도요?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개념상 사실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뭐. 그럼 뭐, 이 양반 기도 잘하죠 뭐. 저가도 빌고, 여가도 빌고 했으니까, 배워서 그대로 빌면 됩니다. 하나만 바꿨어요. 신령님 가던 그 단어만 하나님으로 바꿔서 기도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거꾸로 성경 말씀은 열심히 보고 말씀만 가는데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말씀 읽는 것만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자꾸 하다 보면요. 아까 같이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졸라대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왜? 기도하면 들어준다 했어요. 할 수 없이 들어주기는 들어줘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기울일 생각은 없고 그럼 뭐 해라 이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관계없이 내 기도만 내 말만 열심히 하나님께 하는 사람은 열심히 좋긴 좋은데 그래가지고 한 대 맞을 수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요 그 기도가 하나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가 나를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 기도가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이 들면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내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의 특징 중에 그거 있습니다. 나는 그냥 절대 안 변하고 변하는 거는 하나님 바뀌어야 되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도 맞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일단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걸려가 우리가 잘못한 기도로 고쳐서 들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너무 하나님께만 다 믿으지 말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성숙된 자세가 되려면 말씀과 병행해서 가면 이제 다른 기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됐지만요. 여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그것도 하나님 탓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이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때 사울 왕을 세우면서도 사무엘이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라고 말했는데 이 왕부터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리거든요. 그때 주어진 유명한 말씀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 거죠. 제사 열심히 드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좀 드려라 그 말입니다.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사무엘서가 오래된 책이고 그 단순하게 뭐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이런 듯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사울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 다음 이야기로요. 다윗의 이야기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선다리로서 성장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음부터는 또 다윗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니까요. 그 사무엘 상하 분량도 많지만 사실은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책이니까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와 사무엘을 들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두운 시대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막을 내리고 또 새로운 시대에 이 땅의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귀한 일의 기초를 사무엘에게 맡기신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와 사무엘을 들어서 이 귀한 일을 맡기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나의 역할을 또 그 아름다웠던 로스의 역할을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지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